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그레이엄 의원에게 전황과 우크라이나군의 필수 요구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장거리 육군 전술 미사일 에이테큼스, F-16 전투기, 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레이엄 의원의 이날 회동은 최근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에서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법안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벨고로드의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현지 러시아 방공부대가 이날 저녁 늦은 시각 상공에서 8개의 비행체를 포착해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수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군에 맞서 비대칭 전력상의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체계 개발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은 최근 군사와 에너지 등 기관시설에 대한 공격에 드론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마날로 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필리핀과 미국의 국방관계 강화는 특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와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대해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대응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을 재확인하기 위해 심도 있는 외교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필리핀이 1951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철통 같다면서 이는 남중국해 내 필리핀군 함정과 공공선박, 항공기 등으로 확대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날로 장관은 최근 남중국해 내 중국과의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필리핀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더욱 격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1일 백악관에서 첫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도입돼 일부 예금에 적용됐었던 -0.1% 단기 금리는 이번에 0에서 0.1%대로 올랐습니다. 우에다 가주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다른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단기 금리를 목표로 하는 정상적 통화 정책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이어 추가 금리 인상 속도와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현재의 물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높아질 경우 단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날 결정으로 8년간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와 그 밖의 비정통적 금융정책들을 끝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군이 계획하고 있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자지구 북부에서 전투를 피해 이주한 1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몰려있는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작전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하마스 파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인질 협상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을 구할 구호물자의 전달 흐름을 크게 늘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가자지구 내 하마스를 격퇴하는 동시에 민간인을 보호하고 가자 전역에 대한 구호물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전달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한국의 수도권 등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지도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의 대북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핵 군축과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 개발을 비판하며 안보리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도 일제히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북한의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That brings me to the DPRK, which continues its unlawful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핵 군축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시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들이 이번 주 후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침묵시킨다고 해서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 위협을 대처하는 데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구 궤도가 우주 핵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일본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n there's the issue of outer space and the treaty governing it. Let me be clear.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구 궤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국들은 우주조약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아직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회원국들이 지체 없이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조약 4조 준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조약 당사국과 협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미 각국이 궤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조약 4조는 조약 당사국들은 핵무기와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거나 천체에 그러한 무기를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뿐 아니라 우주조약 4조도 위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성 요격용 핵무기를 지구 궤도상에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3월 순회의장국인 일본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고도화를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북한은 어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활동은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dvance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It launched ballistic missile.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1718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우주공간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고 핵무기나 기타 대량 살상무기를 우주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우주 공간과 완전한 우주 조약 준수가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비확산에 대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면서 세계 최고의 확산국인 북한은 계속해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prospect of non-proliferation is no less bleak. Indeed, the DPRK, the world's preeminent proliferator, continues.
이어 우리가 이 회의에서 비확산을 논의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어제 인구 밀집 지역과 한국의 주요 군사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올해에만 세 차례 더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허용하는 핵무력 정책을 선언했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결의안과 제재 체제를 통해 비확산 의무 위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should lead by example. This council is entrusted with the primary.
황 대사는 안보리가 1718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안보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1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자기 모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자체 결정에 반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안보리의 권위와 타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카리오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는 안보리는 핵 확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council cannot be complacent about nuclear proliferation. We must continue to counter the DPRK.
이어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 업무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안보리가 전폭적인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을 중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을 철회했으며 북한과 이란에게 불법적인 전쟁무기를 공급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이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are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is council unanimously.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 활동을 중단하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옹호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한반도와 이란 등 비확산 분쟁지대 문제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대화와 균형 잡힌 해결책을 통해 서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n-proliferation hotspot issues such as the on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ith Iran have complex.
아울러 미국은 핵무기 사용 위협과 제재 및 압박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 공약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역내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 건설이라는 목표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카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유엔 안보리 군축 비확산 회의 개최를 계기로 뉴욕에서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일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안팎에서 일본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미국에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서 군축에 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의 3국 공조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중동 정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안보리 개혁, 기후변화, 해양안보, 신흥기술 등 기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3월 순회 의장국인 일본은 이날 앞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핵 군축 및 비확산을 의제로 안보리 회의를 열었으며 미국과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3월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러한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again the March 18th ballistic missile launch. These launches, like all o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영내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관여, 침략 억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에 관한 최상의 방안을 놓고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약 33일 만이며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론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자 약 두 달 만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수도권 등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훈련에선 특히 전술 핵탑재를 암시하는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해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지도했다며 이번 훈련은 600mm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사격을 통해 무기체계 위력과 실전능력을 확증하는 데 있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초대형 방사포 6발이 일제히 발사돼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보이는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사격 후 초대형 방사포에 의한 목표 상공 설정 고도에서의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KN-25로 불리는 초대형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 30을 장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통상 핵 공격 시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공폭발을 활용한다며 공중폭발 모의시험은 600mm 방사포가 핵탑재 수단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해 핵타격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중폭발 모의실험이라는 것은 이러한 전술 핵탄두를 장착을 했을 때 가장 최대한의 파괴력을 내기 위해서 공중에서 폭발한 것을 한번 시험해 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한국통일부 당국자도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 관계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들에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이 없다는 인식을 더 굳혀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파괴적인 공격수단들이 상시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로서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자기의 사명 수행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 장비된 초대형 방사포가 전쟁 준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그를 중핵으로 해 포병무력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포병무력 강화와 포병전쟁준비 완성을 위한 중대전략과업들을 제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해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19일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수에 대해 북한이 보도한 사진에 6발이 동시 발사되는 장면이 나왔고 이후에 수발이 추가 발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초대형 방사포는 4발 또는 6발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연속 발사할 수 있고 정밀도 높은 유도 발사체라는 점에서 다른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사포는 신속하게 기동을 하는 기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발사하는데 단발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핵을 탑재한다는 거잖아요.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SRBM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이번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 지도를 포함해 최근 보름 새 5차례나 공개적인 군사훈련 현지 지도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 6일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에 이어 7일엔 대연합부대 포사격훈련, 13일엔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탱크사단 등이 참가한 탱크병 대연합부대 간 대항훈련 경기, 그리고 15일엔 항공육 전병 부대 훈련 지도에 나섰습니다. 훈련 성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최전방 감시초소 겨냥, 수도권 위협, 서울 점령, 후방 침투를 암시한 데 이어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에서는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 붕괴로까지 나간 겁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미한연합훈련 프리덤쉴드 연습에 대응해 계산된 방식으로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전쟁 준비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전술 핵공격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재래식 전쟁이 시작이 되더라도 확전돼서 핵전쟁으로 넘어가는 그 문턱을 엄청 낮추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래전과 핵전쟁을 배합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능력과 의지와 작전계획을 다 보여주고 이번에도 그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거든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는 한국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북한 비핵화 과정으로 중간 단계를 언급하고 있고 일본과는 정상회담 관련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게 조 박사의 분석입니다.
미국에는 핵군 총론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고 협상을. 기시다 총리하고는 또 물밑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공세적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자극을 좀 자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양옥 박사도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급을 활용하지 않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인 600mm 방사포탄을 발사한 것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 대한 탄도미사일 투발을 자제해 북일 대화를 앞두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양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2024년 전략 목표가 한반도 위기 극대화를 통한 미 차기 정권과의 협상 분위기 조성이라고 가정하면 앞으로 도발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 대선 전후로 군사적 위기는 정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우지라 제야 국무부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실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제야 차관이 민주주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 및 글로벌 인도주의 협력을 지원하며 부패와 인신매매 문제와 싸우기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서울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야 차관은 서울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개막 이튿날인 19일에는 연설을 통해 시민사회와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야 차관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정보 무결성 유지에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반부패 증진을 위한 각 분야, 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병행 방식의 부대 행사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변인실은 제야 차관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인신매매 방지와 글로벌 인도주의 노력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 관리와 시민단체, 교육자들을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제야 차관이 자카르타 방문을 통해선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발표한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전직 고위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현 대북 정책을 지속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임기 초에 재추진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외교도 동맹인 한국, 일본을 배제한 채 이루어져선 안 되며 그럴 경우 어렵게 쌓아올린 미한일 삼각 공조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16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리차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 당의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모두 확보했는데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s really an important question right now, and I think it'll flesh itself out over the next six months or so when both parties.
지금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요. 양당이 대북 접근법에 대해 훨씬 더 명확히 밝힐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면 지금과 거의 동일하겠죠. 현재 북한과 관련해 그리 많은 일을 하진 않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관여할 새 돌파구나 기회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두 후보가 분명해졌으니 북한은 미국에 대한 긴장 고조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을 겨냥한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차기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북한이 몇 주 안에 그러한 중대한 도발에 나설 걸로 예상합니다. 관심을 끌고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게 하려고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시 플라이츠 부소장께서는 요직에 재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면담했을 때도 배석하셨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북핵 동결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할까요? 언론에서 시사한 것처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짜라는 걸까요?
It's too soon to say who will be in the next Trump administration. Mr. Trump has to win first. And also it's too soon to say what Trump's policy.
트럼프 정부에 누가 기용될지 말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선행돼야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말하기도 너무 이릅니다. 트럼프식 대북 접근 중 구체적 제안을 말할 순 없지만 그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재개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바이든 정부가 거리를 둔 부분이죠. 저는 차기 정부가 출범 즉시 북한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봅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막기 위해서죠. 바이든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한국과 관계 구축 노력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관 정책 끝에 나온 반응적 대응이죠. 새로운 트럼프 정부는 한국, 일본, 북한에 대해 방관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I don't want to speak for Mr. Trump, but I believe it's probably something he's going to try to pursue. He wanted to have another summit with him.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가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또 한 번 정상회담을 하고자 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그러지 못했죠. 그가 2019년 중단한 부분에서 계속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을 자처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면 김정은과 모종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롤리스 전 차관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You know, I really agree with most of what Mr. Feist has to say. I think re-engagement is necessary. The whole issue.
플라이스 부소장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북한과 다시 관여해야 합니다. 과거엔 다시 대화하면 어떤 유형의 합의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전엔 북한 측, 특히 김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 접촉할 때 참모들은 그 맥락과 기대치를 설정할 것입니다. 어쩌면 플라이츠 부소장이 참모가 될 수도 있겠죠. 솔직히 지난번 미북 정상회담 당시 기대치가 다소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 쪽이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 관여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기용될지, 그들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 그의 발언, 행동, 합의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할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하는 북한 비핵화는 무엇입니까? 사업가적인 판단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여기는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종 김정은을 칭찬하고 친분을 언급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합니까? 아니면 전략일 뿐인지요? 플라이츠 전 실장님.
Kim Jong-un agreed for the first time at the Singapore summit to denuclearize. This was historic. And I believe President Trump, if he is elected again.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비핵화에 동의했고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김정은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이견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과 제상관이었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자신만의 정의를 갖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개념을 택할지 지켜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과 정책 마련을 도울 매우 강력한 보좌진이 포진하게 될 것이라는 롤리스 전 부차관 말에 동의합니다.
롤리스 전 차관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약 일주일 전 VO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질보다 거래를 더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김정은이라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평양 방문을 초청할 것이라고도 했죠. 김정은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쉬운 상대로 여길까요?
I think what we have referenced the last three years, let's say, post-Trump administration. We have the North Koreans.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트럼프 퇴임 이후가 되겠죠. 북한과 김정은은 지금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믿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두 가지 부문에 전념했기 때문이죠. 첫째, 그는 미국 본토 위협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앞서 저는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고 했죠. 그 도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ICBM 추가 시험 혹은 전략 무기 진전을 과시할 시험이 될 수 있죠. 둘째, 그는 윤석열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관심이 없음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매우 가시적인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단절했죠. 그가 이전 관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트럼프 정부와 직접 접촉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해 놓고 아마도 새로운 거래를 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비핵화가 아닌 것을 비핵화라고 우길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도울 적절한 보좌진을 갖췄는지에 달렸습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핵 동결이나 군축 회담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죠. 바이든 정부 관리들의 논리는 비핵화의 긴 과정 속에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한국에 불신을 심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의 중간 단계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교차점이 있습니까? 플라이츠 전 실장님.
It's a fascinating question, especially in light of what Mr. Lawless said, because the idea of interim steps is not a new one, and it led to the confusion.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중간 단계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혼란을 야기했고 김정은이 상처 입었다고 느끼도록 했죠. 특히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그는 아마도 중간 단계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무급 외교관들이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할지도 모른다고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기차로 장시간 이동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완전한 비핵화였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걸 다시 언급하는 게 흥미롭군요. 이미 몇 년 전에 논의했는데 말이죠. 북한은 바이든 정부와 협상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트럼프의 승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그들은 중간 단계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트남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합의를 위해 양보하진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의 오랜 친구인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직접 관여에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선 볼튼 전 보좌관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직접 관여와 개인적 외교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한 쪽은 북한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롤리스 전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Yeah, and I think this is really important. Again, I'm agreeing in part with Mr. Fleiss because I think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라이츠 부소장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저 그럭저럭 해낼 겁니다. 북한과의 양자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초기 접근법에도 실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더 빨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확히 알리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북 접촉이라는 이 극적인 사건에서 한국, 일본을 구경꾼으로 남겨둔 겁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을 참여시킬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공동 당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조성한 관계가 허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한일 3국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한 동맹이 복원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한 협력이 확대됐고 연합훈련도 정상화됐으며 미한일 3각 공조도 강력해졌죠. 바이든 2기 정부와 트럼프 2기 정부의 미한 동맹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매우 다를 것으로 보세요.
You know, as Mr. Fly says, I cannot predict what a Trump administration strategy or policy will be. However,
플라이츠 부소장처럼 저도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나 정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상승기류를 타고 있죠. 바이든 1기 정부가 몇 달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이 혼란 국면으로 치닫기 전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일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기간이죠. 여러 부분에서 꽤 훌륭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만큼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주로 한국 지도부가 거부감을 느낍니다. 일본과 한국, 특히 한국 지도부와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말로 한국을 방어하고 최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싶다면 그 억지력의 일부가 일본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미군이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그런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자회담에서 북한인들과 얘기할 때 매우 흥미로웠던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이 아니었다면 1950년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을 일본 탓으로 돌리죠. 저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루고 한일 양국군 통합을 심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의 거래적 접근법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DP 대비 2%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놔두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죠. 플라이츠 전 실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고 할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의미의 미한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Under the America First approach to national security, President Trump believes in America working very closely with its allies and in alliances, and he believes.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동맹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동맹 구성원들은 각자의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믿고요. 이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나토 회원국의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발언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허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발언을 경시하거나 그의 행동을 예측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거래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좋은 거래를 위해선 상대를 매우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미한 관계는 매우 강력히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로서 매우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스파이웨어 오용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스파이웨어가 인권 침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17개 나라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은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으로 인한 위협과 이러한 기술의 확산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국내 및 국제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웨어란 사용자의 전자기기에 원격 접속해 정보를 빼가는 행위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타인의 정보 탈취를 위해 해커 등이 이용하지만 때로는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기관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17개 나라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상업용 스파이웨어는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국가 등 전 세계에서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력하고 침략적인 도구는 반대자를 표적으로 삼아 위협을 가하고 반대 의견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촉진하는 데 너무 자주 이용되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권 침해와 남용 또는 자유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데 스파이웨어가 사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7개 나라는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개인과 기관을 보호한다는 핵심 이익에 비춰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악용됐거나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자국 내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이 보편적인 인권과 법치,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과 일치하도록 강력한 보호장치와 절차를 마련할 것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기술, 장비의 수출을 방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각국이 상업용 스파이웨어 확산과 오용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각국의 공동성명은 지난해 3월 미국 등 11개 나라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핀란드와 독일, 아일랜드, 일본, 폴란드, 한국 등 6개 나라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참가국 수를 17개로 늘렸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회사가 또다시 북한 선박의 운영주로 국제기구에 등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북한 선박이 19척으로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함지하 기자입니다.
중국 회사의 위탁 관리를 받게 된 선박은 북한 선적의 금운산 8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따르면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올해 2월 1일부터 금운산 8호에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은 등록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된 회사입니다. 그러나 회사 주소지 칸엔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보통강 구역 소장동 소재 조선 성진 쉬핑을 대리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북한 회사인 조선 성진 쉬핑 소유의 북한 선박 금운산 8호가 2월부터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란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했고 이런 내용이 최근 게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북한 당국이 작년 6월 불법으로 중국 중고 선박 밍성호를 구매해 북한 깃발을 달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량 톤수 2,989톤의 중소형 화물선인 금운산 8호는 당시만 해도 평양 평천구역 소재 조선 금운산 무역회사가 등록 소유주였지만 약 8개월 만에 중국 회사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중국 회사가 대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선주를 대신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업계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가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앞서 BOA는 중국 홍콩 국적으로 표기된 HKJK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올해 2월 1일부터 북한 선박 연봉호에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엔 헝천룽 홍콩이란 회사가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에 등록 소유주가 됐고 지난해 4월엔 중국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사가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관리자를 맡았습니다. 그 밖에 금강 1호와 자이저우 2호, 홍대 1호, 창성 8호 등도 중국 회사가 등록 소유주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중국 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북한 선박은 18척이었는데 이번 금운산 8호 사례를 더하면 모두 19척으로 늘어납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지난해 8월 BOA에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 운영하는 편의 지적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북한에 있는 실제 선주가 선박을 중국 회사 명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화물 운임을 받기 위해선 중국 현지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은행 계좌가 대북 제재로 많이 노출됐다면 새로운 중국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믹스 업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세탁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수익 창출 노력에는 외화 탈취 및 세탁을 위한 사이버 활동도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공간에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파괴적이거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부각하고 규탄한다며 정부,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 대중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엘립틱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지난 13일부터 가상화폐 믹스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2,300만 달러어치의 자금을 세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알아볼 수 없도록 난독화하는 믹서 업체입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의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가 라자루스 그룹이 불법적인 해킹 범죄로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에 의거해 제재했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8월엔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창업자 3인 중 한 명인 러시아 국적이 로만 세메노프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확대하고 있지만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의 수법 또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9명가량은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순위가 낮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7%가 북한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보다도 선호도가 더 낮은 것으로 전체 조사 대상국 21개 나라 중 최악의 비호감국으로 꼽힌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 9%에 그쳐 8%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러시아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각국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지난 2000년 북한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63%였고 2002년까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3년부터는 77%로 조사된 2009년 한 해를 제외하고 대부분 9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던 2018년 2월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92%가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했고 지난해에도 응답자의 89%가 북한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해 러시아와 함께 가장 낮은 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년간 북한을 미국과 주변국에 대한 긴장의 근원으로 보는 미국인의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다음으로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나라는 82%의 아프가니스탄과 81%의 이란, 77%의 중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장 선호하는 국가 순위에서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캐나다와 일본이 83%로 가장 높았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타이완, 한국 순으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북한을 주요 적국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주요 적국을 묻는 조사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의 4%가 북한을 최대 적국으로 꼽아 중국과 러시아, 이란에 이어 네 번째로 지목됐습니다. 중국이 응답자 가운데 41%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전체 26%로 두 번째, 이란과 북한이 큰 차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51%가 북한을 최대 적국으로 꼽았지만 2019년부터는 그 비율이 14%로 크게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12%, 2021년 9%, 2022년 6%, 지난해 7%를 기록해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었다며 이는 이들 국가에 대한 평가가 지난 1년간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과거보다 이란을 점점 더 큰 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와는 별개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올해 1, 2월 무역 총액은 3억 1,123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8일 중국 해관청서가 발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 기간 북한에 2억 4,903만 달러를 수출하고 6,22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해 올해 첫 두 달간 무역 총액이 3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1, 2월의 무역액 3억 2,739만 달러보다는 소폭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수출액, 즉 북한의 대중 수입액의 경우 지난해의 3억 달러에 비해 약 5천만 달러 감소해 전체 무역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2,688만 달러에 비해 약 2.3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 수입은 줄었지만 반대로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2월만 떼어놓고 보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 증가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2월 북한은 중국에 937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올해 2월 수출액은 2,728만 달러로 약 2.9배 증가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2월의 대중 수출액 1,796만 달러와 비교할 때도 올해는 약 1,000만 달러나 많아진 것입니다. 대중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면서 북한의 무역 수지 적자 폭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통상 북한의 월 대중 무역 수지 적자는 1억 달러가 넘지만 올해 2월엔 약 6,64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1, 2월 중국의 대외 무역 총액은 9억 3,086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이 4억 5,289만 달러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중국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북한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033%, 아시아 지역을 기준으론 0.068% 수준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0년 3월 19일 동독과 서독의 총리가 분단된 지 25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과 이념 차이로 인해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습니다. 이후 서독은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끊는다는 원칙을 발표하며 동독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1969년 서독 총리에 취임한 빌리 브란트는 이런 기존의 외교 원칙을 깨고 동서독은 서로 외국이 아니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발표합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의 이러한 연설이 있은 뒤 동독은 동독의 인정을 요구했고 이어 서독에 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70년 3월 19일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동독의 빌리 슈토프 총리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970년 3월 19일 개최된 동서독의 정상회담은 독일 통일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후 1990년 동독과 서독의 역사적인 통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13년 3월 19일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블렌타이어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23살 때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리빙스턴은 5년 뒤 남아프리카로 의료 선교 활동을 떠납니다.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은 원주민에게 기독교를 전했고 아프리카 노예 무역 금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리빙스턴은 또 선교 여행 중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고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856년 영국으로 돌아온 리빙스턴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 리빙스턴은 또다시 아프리카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이때부터 5년 동안 소식이 단절됐다가 1871년 미국인 기자인 헨리 모턴 스탠리에 의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리빙스턴은 영양실조와 말라리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만 스탠리 기자의 도움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끝까지 남아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73년 아프리카의 한 오두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둡니다.